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마가복음 8장으로 모시는데 8절 9절 말씀 함께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자, 제자들이 염려하던 문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음식을 모아놓고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또 생선도 이렇게 나눠주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양이 늘어났는가, 숫자가 늘어난 것인가, 양이 늘어난 것인가, 이런 부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그를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물론 이전의 기적에서,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열두 광주리를 거둔 사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심에 이와 같은 풍성함은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고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고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8장 10절로 가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바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던 것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함께 있던 군중들은 자기 곳으로 보내셨고 제자들과는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이 다가올수록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단 지방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한데 두 지방 모두 다른 곳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10절에 나오는 달마누나라고 하는 말은 물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명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 동일한 지명임을, 지역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11절로 13절까지를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가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나 지방에서 떠나 건너편으로 이동해 온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온 목적을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함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신란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개입시켜가지고 비난 쪼의 그 어투 있잖아요. 그런 쪼 있잖아요. 아주 그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광해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으로 이적을 행하셨던 모습을 아마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언행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간구하기보다는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의 속성에 대하여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기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걸어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신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건수만 있으면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이적은 누구에게 과시하거나 누구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표적들은 모두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행하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바리새인들의 비난 이후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분량의 떡을 아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거나 먼 길을 떠날 땐 언제나 그들의 기간 동안 소요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준비해야 할 물건들을 아마 잊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여행길에 그러면서 올랐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불신앙보다는 그들이 준비성의 부족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여행 중 필요한 떡을 말하는 것인데 아니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량이 부족한 겁니다. 보니까 떡 한 개밖에라. 이 말은 그들의 필요에 비해서 뭐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많은 부분들이 그들에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15절로 1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문서답도 이거 이럴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보여주시고자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는 강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계하여 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당히 교훈을 주시면서 긴장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훈하심에 있어서 누룩을 강조하신 것은 그 누룩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점진성과 확장성. 그러니까 누룩은 원래 부풀리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침투되는 악의 특수한 성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와 거기서 발생하는 독선과 위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마태복음에서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당시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세속적 정치 세력인 헤롯 당원이 되는 자가 많았고 사두개인 역시 현실주의자로서 헤롯 당원과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떡이 없음을 깨달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7개로 기적을 체험하게 했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불신앙적인 발언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결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8장 17절과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대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대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서로 간에 의논하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익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염려 가운데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강한 어조에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을 향할 때 아마 우리 주님은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한 무지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그들이 근본적인 주님의 교훈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보면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현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적을 나타내며 있어서도 이전에 행하셨던 4천명을 먹이시고 5천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계셨던 겁니다. 22절로 가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동쪽인 벳세다에 도착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분봉왕 빌립이 발전시킨 곳으로 아우구스 대제의 추방당한 딸 율리아의 이름을 기념하여 이곳을 율리아스로 아마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이제 소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는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뭐 이 벳세다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소경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손을 대는 행위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능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는 그런 행위로서 그의 병을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눈에 침을 뱉어 치료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이러한 치유의 행위는 침이 어떠한 효염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자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데리고 나가셨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도 다른 사람의 분주함이 없는 장소와 환경에서 치료를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있음과 환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적의 행하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은 또 나름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러러 보며 가로대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시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이는지라.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다는 것인데, 첫 번째 기도하신 후 상태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소경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적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점층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능력의 근원이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2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곳은 베세다 지방이었어요.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러가지 말라. 마치 예전에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천사들이 헤롯인대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치유함을 받은 소경이 벳새다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의 고향이 진정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벳새다를 떠나야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신 것은 다른 의도보다는 예수님 스스로 숨기려 하셨던 것과 또 고침을 받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 성숙하시기를 원하셨던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간증하며 알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그러나 그 모든 감격과 기쁨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스스로 묵상하는 것도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하든지 우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합당하게 행동하고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